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귀한 하루 쉬는 날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늘의 신명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삶의 생각이 전달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신서 중에서 제가 제일 별로 관심 없는 책, 제가 강의 거의 안 하는 책,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사실 큰 흥미는 없어요. 제가 항상 성경 강의를 하면 오늘 하는 강의 성경이 왜 중요하고 왜 좋은지 막 이렇게 되게 많이 강조해서 목사님 맨날 지금 하는 강의, 지금 오늘 설명하는 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이사야 제일 중요하고 창세기 창세기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마 몇 개 없을 거예요. 신구약 성경 합쳐서 제가 후딱 관심이 없는 책. 왜냐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는 논쟁이에요. 논쟁. 그러니까 그 논쟁이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논쟁점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가끔 보면 요즘에도 이제 한국 사회에 뭔가 뭐 세습 논쟁이라든가 뭐 동성애 논쟁 이런 게 있는데 전 사실 그 두 가지 논쟁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 전 세습 문제로 생각하지도 않고 동성애 문제 전 목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서 되게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얘기를 해도 그 자체 크게 관심이 안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율법주의자들 간에 이제 논쟁이 붙은 건데 율법주의자들한테 바울이 공격당해서 바울이 자기 입장을 디펜스하는 그림이 갈라디아서인데 그러니까 그 논쟁 자체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절 구절 구절들을 읽을 때에는 나 이거에 관심 없는데 나는 이미 바울의 입장인데 왜 바울이 왜 자기가 그런지 설명하는 걸 내가 듣고 있어야지 라는 지루함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텍스트의 문단이나 장으로 보면 매력이 없고요. 갈라디아서를 다 읽은 다음에 전체 중심 정신을 좀 묵상을 하셔야 갈라디아서가 이래서 중요하구나가 가요.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가까이서 보기보다는 조금 멀리서 볼 줄 아셔야 이 책 전체의 매력을 좀 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결론부에 가면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갈 때까지는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기가 망설여지는데 오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그래도 성경 텍스트 내용이니까 갈라디아서를 다음에 읽을 때 이런 내용은 알면서 읽는 게 중요하니까 좀 디테일하게 하긴 할게요. 하지만 그 디테일을 잘 쌓아놓으면 맨 마무리할 때 이걸 내가 정말 고민해봐야겠다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까지 우리가 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대한 일반적인 알고 계실 만한 배경을 설명합시다. 갈라디아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1장 6절 보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려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쵸? 그냥 논쟁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했죠. 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오랫동안 거기서 목회하지 않았어요. 금방 그 공동체를 떠났는데 여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말이 복음이지 이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현혹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얘기하면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가 이단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바울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 책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모든 서신서는 앞부분에 칭찬과 축복기도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단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무슨 축복을 하고 무슨 칭찬을 하겠어요. 지금 중심이 흔들렸으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없다. 너희를 교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천사라. 그럼 여기가 우리가 먼저 이제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그럼 이들이 접한 다른 복음이 뭐냐? 그럼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봐야겠죠? 이 부분이 인식이 안 되면 내내 못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근데 A가 왜 잘못된지 설명하면 B를 드는 건데, A를 모르는 상태에서 A가 왜 잘못된지 듣는 건 우리가 정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A를 생각해 봅시다. 아, 다른 복음, 율법주의 나쁜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너무 단순하지 마시고 이들의 입장을 먼저 얘기해 보죠. 이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의 입장. 다른 복음의 입장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 지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일정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후기에는 문제시대에서 축출되지만 이 시기까지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원자로 믿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요? 예수에 대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율법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수님은 뭐 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셨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온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가끔 어기는 모습을 보이신 거지 기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셨죠. 예수님께서 율법 속에 있으셨습니까? 율법 밖에 있으셨습니까? 율법 속에 있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바울과 이 이방 교회들은 율법을 폐기했냔 말이에요. 예수가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는데 왜 지들이 율법을 폐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는 다른 종교를 창시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를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합시다. 먼저 다른 종교를 창시하려고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예수는 메시아죠.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기존 걸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여호와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유대교라는 단어를 쓰면 지금 갖고 있는 유대교를 자꾸 연상하니까 여호와 종교로 표현을 합시다. 모세부터 갖고 있던 여호와 종교가 있었는데 이 여호와 종교가 항상 부족하고 미약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크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그 크신 뜻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예요? 완성자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뭘 완성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지 새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 폐기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구 말이 더 그럴듯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이 1.1획이라도 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고 본인이 율법을 지키셨고 본인 스스로 이 전통적인 이 하나님 신앙을 완성하는 사람으로서 이 구약의 아들,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구약의 아들, 신약의 메시아로서 오신 건데 왜 전혀 다른 종교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느냐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와 구원자를 믿는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에 대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종교를 하자는 게 아니죠. 뭘 존중합니까? 우리는 뭘 존중해요? 구약을 존중한다.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은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죠. 그렇잖아요.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은 율법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이 구약이 어느 지점에서 왜 폐기되어야 되냐는 거죠. 그쵸? 구약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키라고 하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여러 규례와 윤례들을 정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왜 이제 와서 없어져야 하냐는 거죠. 이걸 없애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는 뭡니까? 그럼 왜 없애고자 해요? 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없애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편의주의 때문이잖아요. 불편하니까 없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방인은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거 다 지키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우리는 어색해. 낯설어.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거 아니에요, 사실을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 너희들의 편의주의적인 발상 때문에 쉽게 믿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이 그걸 증거하니까. 네 번째,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율법을 왜 나쁜 것인 것처럼 접근하냐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인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나쁜 겁니까?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율법주의는 뭐예요? 굉장히 어렵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모른 채 그 형식만 지키는 것에 의미부여하는 게 율법주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11조를 왜 내는지도 모른 채 11조를 내는 게 율법주의예요. 주일날 왜 교회 가는지 모른 채 교회에 가는 게 율법주의예요. 세례를 왜 받는지도 모른 채 세례 받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난 세례 받았고 주일날 교회 갔고 11조 했으니까 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내용을 상치하는 데 껍데기만 남은 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극복하는 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가고 11조 안 지키고 11조 안 내고 뭐 그냥 세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극단적인 견해고 왜곡된 견해지. 율법주의를 극복하는 건 율법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막절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어린 양이 피와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부교절의 의미가 뭐예요? 어린 양의 구속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대속죄의 의미가 뭡니까? 그 한 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대속하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랑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는 의미들도 있죠.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는 게 율법주의로 보면 굉장히 아무 의미 없는 거지만 그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걸 따라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모든 율법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고백을 회복하는 그 얼마나 좋은 의미인데 구약에 나온 율법주의를 고백적 의미가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의미를 담고 있죠. 좋은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고백을 회복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폐기한 쪽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거는 일요일에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일요일에 교회 나오지만 세례받으면서 자기 고백 없이 받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세례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주의의 극복은 율법이 나쁜 것이어서 율법을 폐기하는 쪽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율법주의의 극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되게 이 초기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계속 이 율법주의자들이랑 바울의 논쟁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불러버리니까 아,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자꾸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식적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렇죠? 정말 그 의미는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그 껍데기만 지키면서 뭔가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왜 들어옵니까?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 근데 교회가 잘 나갔어요? 아니에요.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 유대인들이 자기 발로 기어 들어올 때는 무엇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회심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초기 베드로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초기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으로 벌레를 먹으라고 주니까 저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거 안 먹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초기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방인의 되게 고넬료의 집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다음에 왜 나를 찾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관여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그 전통 유대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부에. 그럼 이 논리가 틀려 보여요? 아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유대교 이방인 구원이 없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이 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종교로. 그렇죠? 이 종교로 개종하면 돼요. 이들이 유대인이 되기로 개종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지키고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만 믿을래 이렇게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말미암아 구속적 고백을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말미암아 생활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을 내가 율법 속에서 구현해 나가겠다라는 고백을 해라. 이 고백이 좋은 것이니까, 율법이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가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된, 왜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누구야? 이게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존중하셨는데 그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 율법의 정신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가르쳐지고 잘 전달되기만 하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된다? 새로운 종교가 창시됐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들어와야 된다. 네가 편의주의 때문에 아 그거 불편하고 힘들고 낯설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그걸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학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이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망쳐내는 애가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바울이 누구야?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듣보잡이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키웠나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한 번도 안 겹쳤던 사람이에요. 열두 사도 중에 누구도 바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 오냐냔 말이야. 예수는 열두 제자를 가르쳤고 열두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듣보잡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는 행세도 못하던 애가 저 멀리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막 교회를 자기 멋대로 세워놓고 예수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주제에 세워놓고는 이상하게 가르쳐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 교회들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얘가 이상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굉장히 정말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없지만 많아요. 지금 있나? 몰라요. 내가 몰라도 나 여기서만 있어도 잘 몰라. 바깥에 많은가 보지 그러면. 많아요 되게. 한국 교회들이 너무 좋은 교회가 많은데 보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어딜 갔는데 그냥 뭐 이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 한국에서 왔다 보면 무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무니즘 알아 이런 사람. 왜? 문선명 통일교가 아프리카 선교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단기 선교를 너무 많이 간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15만원까지 통일교에서 한 번은 간 거야. 한국 사람이라 보면 아, 나 문이즘 알아, 문이즘. 문선명 알아. 이렇게 얘기한. 그럼 이제 한국에서 간 전통교회, 이 좋은 교회 사람들은 너무 미치겠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기독교랑 문이즘을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야. 걔네도 하나님 얘기하던데 예수님 얘기도 하고 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상한 듣보잡이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를 본 적도 않고 열두 제자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럼 걘 누구냐는 거예요. 족보에 없잖아요. 도대체 뭐냐 얘가. 그 애가 너희들을 가르친 거야. 너희들 바울이 니네 가르쳤지. 바울이 다 헛소리 한 거 아니야. 바울이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근데 걔는 열 가지 맞는 게 있으면 세 가지만 맞게 가르치고 일곱 가지 이상하게 가르쳤어. 바울이 가르친 예수는 맞지만 바울이 가르쳤던 삶은 틀려. 그게 원래 약간 애가 좀 이상해. 너희들 복음서를 알지? 바울 복음서를 갖고 너희를 가르쳤으니까. 복음서에 바울 나오니? 복음서에 바울이 나와? 그때 복음서 책은 없었지만 스토리는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바울이 나오니? 베드로 나오지? 베드로 나 봤다? 지난주에 밥도 먹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자 예수님 교회 베드로 목사님. 사실 베드로는 자주 못 봐. 이분 순회사역 가셔서 사실 성사님에 가깝지. 내가 더 자주 뵙는 분은 야고보라고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은 동생이죠. 동생. 예수님이랑 땅 따먹게 하고 아버지 요셉 도와주고 해서 아버지가 그 요셉 목사님 그 아니 그 동생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막 가끔 예화 되시는데 계속 배경으로 예수님이 깔려. 왜 형이니까. 제가 어릴 때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그때 형도 같이 있었죠. 얼마 간지나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 예화가 다 겹쳐. 어머니 얘기하시 나시죠. 저희 어머니 말이야. 어머니께서 가끔 얘기하셨는데 그때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고 저기 앉아계시고 형님 얘기하면 울고 엄마 울고 다 같이 울고 저는 그런 교회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바울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본 적도 없고 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적이 있는 사람이다. 난 예수의 설교를 세 번 들었다. 그 동생 얘기한 동안. 그럼 예수님이 전국 순회장 다니시니까 유대 사람들의 절반 예수를 봤을 거야. 그쵸? 지나가서 이렇게라도 봤을 거라고. 나 예수님 세 번 봤다. 멀리서 봤지만. 설교 들은 적 있다. 난 바울 들어본 적 있다. 근데 그가 너희들한테 교회를 세운 거다. 그가 잘못 가르친 거다. 그렇지 않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 그가 무엇을 완성했느냐? 율법을 완성하고 오셨다. 예수는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다. 예수는 구약을 존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다. 그 구약은 율법을 가르친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이 율법을 폐기하고 있다. 너희들은 새로운 종교처럼 믿고 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누구 믿을래? 1번? 예. 그래. 그렇죠. 여러분 보셨죠?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아니 뭐 북극에서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렇죠? 사람이 솔깃했을 거예요. 이 논리의 맹점이 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성경을 우리는 왜 율법을 폐기했을까요? 왜 폐기한 거야 도대체? 근데 지금도 제가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초막절 의미가 뭐냐면 유월절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이 의미를 어차피 유지해야 되면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괜찮아요. 초막절을 꼭 밖에 나가서 텐트를 안 치더라도 아니 그 초막을 짓지 않더라도 요즘에 그냥 텐트 치고 하면 되잖아. 초막절은 우리 다 같이 어디 어? 한강 어디 뭐 잔디밭 같은 데 빌려가지고 쫙 나가서 텐트 치고 이틀 같이 있고 초막이 의미도 될 수 있고 나쁠 게 뭐가 있어 도대체. 괜찮아요. 그런데 왜 폐기됐을까요? 굳이. 사울 사실 우리는 이 폐기된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 율법은 다 폐기해 우리 율법부터 자유해 하는데 아니,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냐고. 왜 폐기됐을까요? 그렇죠. 그럼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고 바울 입장에 서야 우리가 율법이 폐기 뭐야 안 좋으시네. 율법에 서야 깜짝이야 당황스러울 수가. 오늘이 그렇게 봅시다. 심판 못 찾았어요. 마카레 아니 지은이가. 그리고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이젠 어느 스탠드에 섰어요. 내게 조금 설득이 됐으면 이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회 입장인 거야. 난 예수한테 바울한테 예수님을 믿고 이 부분 당연히 폐기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아 난 예수님 세 번 만났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은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났을걸?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걔 누군지 몰라. 사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듣보잡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일단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가 훅 했겠죠.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직접 모두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편지를 그래 바울한테 나도 감정이 안 좋아. 바울이 우리한테 예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좀 사람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편지 읽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울을 딱 편지를 쓰는데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딱 하자마자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이상하다. 되게 이상하다. 니네 되게 이상해. 다른 건 없어. 그건 너희를 교란하는 거야. 그리고 천사라도 내가 가르친 거랑 다른 걸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엄청 세게 나가는 거지.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을 되게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 그렇잖아. 근데 갑자기 사탄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10절에 바울이 이게 어떻게 들릴지를 알죠. 그 사람들한테 까자마자 욕부터 하니까 어떻게 들릴지 알잖아. 근데 바울이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딱 까자마자 욕부터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딱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 내 기분 나쁘지. 근데 난 내 기분 좋게 할 생각 전혀 없어. 완전 그냥 까칠 성격 봐 진짜 이성숙의 상징. 바울 너무 좋아요. 바울 선생님 이러시는 거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성숙하더라도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구나. 참 이거 큐티적인 거지만 이 본문을 제가 오늘 큐티를 한다면 지금 모양대로 쓰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정말 아, 성격 장난 아니지 않아요? 편지 초입부에 원래 하는 기본적인 인사와 축복도 싹 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딱 니네 되게 이상하다. 네, 교란당했구나. 이런 저주받을 것들. 기분 나쁘니? 니네 기분이 나한테 지금 중요하겠어? 이렇게 하면. 엄청 탁. 전혀 디펜스 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완전 인파이터예요. 좋게. 아, 그래도 관계가 어떻고, 모양새가 어떻고, 그건 나중 문제고. 바울은 이 팩, 진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 인파이터예요. 난 니들 기분 나쁘지 마칠 필요 없고, 아, 진짜 딱 한 다음에, 이런 설명까지 하는 게 너무 구차하지만 이 설명을 시작하죠. 저번에 고린도서 얘기할 때 얘기했죠. 고린도서에서도 이런 이단들이 조금 들어왔었어요. 이런 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교에 좀 들어왔었는데 고린도교 사람들은 원래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에 심취해 있어서 이런 일이 크게 개의치 않았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별로 그래 율법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대. 뭐 요 정도? 갈라디아처럼 중심 흔들리진 않고. 그래서 고린도교에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그때 얘기했어요. 사도권 논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들은 얘기 있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며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도가 아니라고 니들은 사 니들한테는 사도가 이러고 넘어가 버리죠. 그냥 확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굳이 이 구구절절한 설명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지 우리한테는 사도지 하고 넘어간 거야. 넘어간 거. 근데 갈라디아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기분 나쁘지만 앞부분에서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요. 시시콜콜한 얘기. 정말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아 쪼잔해서 약간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알지 않으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너희가 얼마나 내가 동족을 박해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 내가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히 있어서 그들을 박해했지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방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내 손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은혼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뭘 얘기해요? 나는 뭘로 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사도 되는 게 왜 대한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언하죠, 되게. 뭐 나는 그 열두 사도처럼 예수님이 생존 뒤에 만나지 않았고 그 열두 사의 제자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한테 직방으로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다이렉트로 계시를 주셨어. 왜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이거는 설명을 안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곧장 세우셨어 라고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급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자기를 어느 그레이드로 얘기하냐면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무할례자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맡은 것 같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를 어떤 레벨을 표현해요? 베드로 레벨로 딱 표현해요. 열두 제자 됐고 수제자 탑, 원탑, 베드로. 베드로나 동급.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부름받은 사도, 난 무할례자에게 부름받은 사도. 니네들 굳이 내 그레이드를 알고 싶다면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 곧장 이렇게 딱 선언하죠. 그러면 이렇게 선언만 한다고 되나? 아니죠. 더 구차한 별명이 필요하죠. 그럼 내가 이 이방의 사도, 베드로랑 동급이라는 것. 이것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내가 사도된 다음에 사도된 자를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다메섹으로 돌아가 3년 반 동안 이후에 베드로를 방문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곧장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저 이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제 계시가 맞나요? 사도들이 아 당신 계시가 맞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누구 밑이에요? 베드로 밑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난 걔네 밑이 아니거든. 난 다이렉트로 계시를 딱 받았고 그 계시를 받고 내가 3년 반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3년 반 뒤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야고보랑 베드로만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은 거죠. 나 진짜 거짓말 아니니까 바울이 정말 짜증나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 걔네한테 뭔가 시킨 받은 적 없어? 걔네한테 배운 적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찾고 이 사도들 아래 그레이드로 보려고 하니까 아래로 깔아뭉개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야. 난 걔네한테 인정받은 적 없고 나 걔네한테 배운 적 없고 내가 내 사역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한 다음에 3년 반 뒤에 가서 내가 그들 가운데 교제하고 서로 나눈 적은 있어. 왜? 왜? 그렇게 나눌 때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내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지금은 믿음을 전한 사람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그 다음에 내가 14년 후에, 완전 14년, 완전 다음에, 완전 나중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어요. 그것도 하나님 시켜서 올라가서 내가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에게 사사를 위한 것은 내가 다른 것은 다른 줄 아는 것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상황도 뭔지 알겠죠? 내가 어떤 팩트가 있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 몇 명한테 내가 전하는 법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갖고 뭐라고 바울을 폄하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허락받아야 되는 입장이야, 자꾸. 그러니까 바울의 위상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걔들이 불러서 내가 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간 거고 그들과 함께 전파한 복음을 보고한 게 아니라 제시한 것은 난 이렇게 전한다라고 제시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갈라디아서 왜 재미없다고 하는지 알겠지. 제시했던 이유는 내가 다른 줄 아는 것이나 다른 줄 아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같은 그레이드로 얘들이 괜히 오해하면 괜히 형제 간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내가 뭘 전하고 있는 그들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걔네들 그때 아 이런 걸 얘네들 전하고 있는 거구나 이해를 했고 그 이해한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 여기 핵심은 뭐예요? 어떤 교리적인 디펜스나 반박이나 나를 가르치거나 논쟁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다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치사하지만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는 거죠. 나는 그들 가운데 공인받아야 하는 입장은 아니야. 난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날 공인하시는 거야. 난 베드로 레벨이야. 그런데 굳이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위주로 얘기한다면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 교회 지도자, 유력하다고 한 사람 어떤 사람들도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 니네들한테 지금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그레이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감히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치사한 얘기지. 그 디펜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부분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자기 사도권 논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딱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니들한테는 사도야 라고 얘기해도 안 넘어가니까 구구절절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걔네들이 얘기하는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사도들도 나를 존중하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 그렇죠?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고 사도를 존중하는데 그건 너의 복음에 대한 것이고 네가 가르치는 교리 전통적인 율법은 폐기되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다라는 네 교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나 목사님이랑 같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근데 목사님 인정해 주신 건 네가 중심을 인정해 준 거지 내 행동까지 인정해 준 건 아닌데 행동까지 인정해 주는 걸로 이걸 카바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누굴 데려갔었어요?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데려갔었는데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얘기하는데 10절을 보면 친구의 악수로 했는데 그들이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이요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대단하고 생각하는 야고보, 개바, 요한이라도 내가 다 이렇게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말이야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친교의 약수를 나눴고 당신들은 이방인에게 우리는 할례자에게 부름 받았군요 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얘기를 시콜콜해요? 여기서 와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 밑이에요? 사도들 아래죠. 네, 사도들 아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들을 자꾸 빙자하죠. 그러니까는 그 사도들이 나를 인정했다는 걸 다시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사도를 인정한 게 단지 뭐예요? 이 나의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이 교리적인 그 율법 폐기에 대해서도 그들이 인정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개바가 또 이제 이쪽에 이제 복음전도하러 부흥회하러 또 오셨단 말이에요. 왔을 때 내가 그들과 대면, 내가 그들을 책망한 일이 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이때 되게 뭐 성격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때 개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바울을 뭐, 베드로를 뭐라고 할까봐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할례자를 두려워서 떠나 물러감에 남은 유대인들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랑 식사하는 건 또 유대인들 보기 안 좋지 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리에서. 그러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까지도 되게 아, 그럼 좀 그런가라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서,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그들이 누가 베드로 이런 애들이 아 쟤들이 이렇게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지? 라고 하고 내가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사람이 다 있는데도 내가 베드로 불러다가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라고 얘기해서 내가 베드로한테 일장 연설을 했어요. 똑바로 하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잖아요. 그럼 바울이 되게 어, 얘는 왜 이런 얘기를 해? 되게 허세 같잖아. 되게 야 내가 말이야 어, 베드로가 이렇게 하길래 내가 베드로 불러다가 사람이 다 했는데서 내가 이렇게 욕한 적 있어. 그러면 이게 바울이 지금 쪼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쪼잔하니까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바울이 중심적인 예를 들어먹질 않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팩트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팩트를 얘기해줄게. 베드로가 이 교리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이방인에게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게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안 지키길래 내가 불러놓고 혼내면 혼났을 정도로 동의가 되는 거야. 이건 니네가 그렇게 이렇게 추앙하는 예수님이 직계제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 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고? 야 내가 걔 불러다 혼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하면서 팩트체크로 세 가지로 뭐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자기 사도권을 변명하는 거죠. 변호하는 거죠. 사실은 읽는 우리도 재미없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 게 슬프고 얼마나 슬퍼.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정말 목사님한테 받으신 게 맞습니까? 제가 목사님 목사님이라는 것을 믿기가 좀 어려운 건데 경단에서 되게 확인증 좀 띄워오시면 안 되니까 목사 안수증이 왜 없으십니까? 그러면 좀 걸어놔야지. 그래서 아, 나 내가 안수받은 증 어디다가 처받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언젠가 어디선가 그걸 뭐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 받은 날 이후로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 그럼 어디 가서 이제 그럼 뭐 교단에서 내가 또 그럼 뭐 증명서 같은 거 있겠지 또 그쵸? 총회 있겠지. 근데 총회 소속인데 그럼 총회 가서 뭔가 드론지를 떠와야 되고 막 이래서 얼마나 내 기분이 안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오지 한 6개월 되신 분이 저한테 그 우선 남의 성교회가 합동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믿겠어 그런데 소속 증명서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내가 세운 교회에게,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 처참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고 나 때문에 은혜 받아서 나 때문에 변화되었군. 이제 와서 어디서 다른 사람들이 그럴듯한 얘기, 아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 얘기 듣고는 바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와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지금 증명서 띄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은 안 믿을 테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어. 내가 개발을 이 주제로 책망하는 걸. 그건 팩트니까 너희들 인정하겠지. 내가 예루살렘 교회 방문했을 때 그 사도들이 나랑 교제 약속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어.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각각 부름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양쪽 흐름에서 얘기했어. 난 하나님이 세운 이방인의 사도야. 내가 이 하나님이 세운 이방인의 사도됨을 내 간증으로 증언하지 못하고 내 신앙 고백으로 증언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인정했는가로 증언해야 된다는 게 참 기가 막히지만 너희들한테는 그게 증언이라고 하니 내가 그것으로 증언하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나를 인정했고 베드로가 나를 존중하고 이방인 사도를 인정하면 내가 이 교리에 대해서도 그와 이론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말하면 내가 입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슬픈 부분이야. 그냥 뭐 다시 읽고 먹으면 뭐 은혜가 될 게 뭐가 있겠어. 짜증나는 거지 사실. 일단 사도권 논쟁은 넘어가고. 하지만 사도권 논쟁은 핵심이 아니었죠. 핵심 뭐예요? 우리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존중하셨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율법이 좋은 것이다. 근데 왜 율법을 폐기하느냐? 바울이 자기 멋대로 폐기한 거다. 이 논쟁에서 하나씩 깨가는 거죠.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맨 먼저 뭘 깬 거예요? 내 권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내 말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내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난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다. 온 교회가 이걸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걸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 못하겠지. 얘들이 이제는 이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딱 깬 거죠. 베드로 뭐 어쩌고저쩌고 야 씨 베드로 내가 혼내는 사이야. 네가 어디 베드로 한참 미치면 이렇게 이건 눌렀어요. 그 다음에 논리를 얘기하죠. 그럼 율법이 뭐가 문제예요? 율법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딱 핵심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벼운 주변적인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왜 문제인지 얘기하면 그 다음 부분에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2장 16절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은 줄 우리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신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세우면 내가 나를 범파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쭉 읽어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여기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감동적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읽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게 읽겠어요? 논쟁에 대한 반박인데 앞에 논쟁을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안 오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은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퍼한 자로 만든 거. 이건 무슨 말이야. 뭘 다시 세운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앞에 얘기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이 디펜스가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앞에 얘기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잡으셨으니까 지금 바로 무슨 얘기라는 핵심을 잡아봅시다. 지금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 15분만 이해하면 사실은 다 되긴 해요. 지금부터 10분 동안만 집중하시면 오늘은 보라 있으신 거예요. 아, 보라? 갈라디아의 중심 레슨이 여기서 나와요. 보세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예수 메시아를 믿죠. 플러스 알파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많은 기본 구도가 뭐냐면 예수 영접해서 구원 받아도 이 사람이 당장 의로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긴 첫 번째 틈이었어요. 사실 아주 후반부에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근데 내가 확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확 새 사람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당장 의로워진 게 아니라 내 변화의 부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5%? 많이 봅시다. 5%는 변했겠지 뭐. 8? 근데 조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확 안 변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몰라서 안 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이걸로는 사람이 중심만 좀 바뀌는 거고 정말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생활의 기준, 신앙의 기준, 그리고 관계의 기준 같은 걸 네가 잘 세워서 이것들을 열심히 지켜나가다 보면 변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옛날에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내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변화를 하고 싶어 하니까 변화가 되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닌 다른 방식.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나쁜 이상한 규칙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은 다음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열심히 하고 변화되는 거야.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니? 어 잘했어. 이제 주일 예배 열심히 들어야 변화되는 거야. 네가 성경책 일독을 해야 변화되는 거야. 네가 생활에서 좀 더 도덕적이고 성적으로 보수적이고 헌금도 많이 해야 변화되는 거야. 네가 나쁜 말 안 해야 변화되는 거야. 네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변화되는 거야. 네가 생활을 저렇게 해야 변화되는 거야. 이거 다 좋은 얘기고 맞는 말씀이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이런 규칙을 열심히 잘 지키면 변화되는 거야. 이게 이들의 맥락이란 말이야. 기본 맥락이.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은혜로 시작했다. 어? 율법으로 마치냐? 맨 처음에 썼던 방식이 뭐예요? 맨 처음에 썼던 방식.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옵니까? 사람은요, 매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맨 처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게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지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새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한 달 뒤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뒤에도. 새 마음은 조금밖에 안 생겼어요. 그럼 한 달 뒤에도 안 변한 99%의 나머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더 어려우니까 손에 안 잡히잖아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걸로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인데. 그러니까 네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또 네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그 사랑에서 죄자유를 경험하면서 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방식이 좀 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배우기를 이렇게 하라고 배웠으니 내가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지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가이드예요. 내가 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려면 내가 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는 기도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기도 시간을 내야지까지는 율법이지만 기도 시간을 내는 건 그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 시간 속에서 내가 복음이 고백되어진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다시 한번 은혜가 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준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에서 다시 한번 예전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예수 영접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일정한 내 삶의 가치관, 신앙생활의 기준, 내 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관계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네가 변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결코 그리스도에 죄를 짓게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예수 믿고 영접받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또 죄를 짓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구원받아도 죄가 짓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지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고 새로워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을 마치 복음의 미숙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네 생활에 큰 개선은 없어. 그건 율법적 연습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럼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데려가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 짓게 하는 자냐?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야? 복음은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허섰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기껏 얘기해놨는데 그걸 다시 또 하면 너는 나를 범법한 자로 잘못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 감정도 들어가 있고 맥락도 들어가 있고 또 한번 꽈지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거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사실. 진영아 그래도 내가 설명을 해주잖아. 그래서 이런 업종이 있는 거고, 그쵸? 제가 얼굴을 봐도 이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도움이 되고. 사실 성경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66권밖에 안 돼요. 한 사람한테 평생 열심히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8만 대장 정도 아니잖아요. 다행이에요. 저는 목사하기 참 성직자하기 좋은 종교라고 생각해요. 8만 대장경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모든 종교는 배우고 익히라고 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배웠죠? 그냥 가서 우리 사랑하자. 사람이 습관이 되는데 3주가 걸려. 막 이런 식으로. 자, 게으르지 않아야 돼. 사람이 성실해야 돼. 그럼 성실하자. 그렇잖아요. 사람이 네가 이 사회적인 공의의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공의의 관심을 갖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들어갈 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들어갈 팀이 어디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배우고 익히라고 가르쳐요. 그게 율법이에요. 배우고 익히라고 하는 게 나쁜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배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맞는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배우고 익혀서 연습하잖아요? 그럼 뭔 안 없어져요.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내 안에는 저항감은 안 없어지죠. 그걸 누르고 하는 거죠. 그쵸?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내 손에 그걸 피곤해하는 마음이죠. 귀찮아하는 마음이죠. 힘들어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보상 심리가 생기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어느 점에 이 스트레스가 터지는 점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내가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게 드러나는 지점이 오죠. 그 율법이 명확한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된다면 너를 죄인으로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왜? 내가 진짜 바뀌는 게 아니니까.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율법은 초등학교 선생. 이게 맞아. 여기까지 율법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한계 아니에요. 이게 맞아. 근데 이 맞는 걸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변화시키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그럼 분명히 터지고 여러분들 죄인을 드러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정말 바뀌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있어. 예수 믿는 그 은혜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은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은혜의 논리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은혜의 방식은 쓰질 않고 그 다음에 다시 교회 안에 와서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는 거야. 그러면서 변화됐다고 서로 얘기하고 야 그걸 왜 교회 안에 사고 앉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도덕에서도 하는 거고 철학에서도 하고 세상에서도 하는 거지. 뭐가 다르다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하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야.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기가 막혀서 하는 거예요. 다른 법은 없다. 배우고 익힌 게 아니다. 여러분 나쁜 얘기하는 사람 구별하기 쉽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얘기를 했다라고 폄하한 다음에 그 사람들 배척하기 되게 쉬워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이번 갈라디아교의 숙제는요, 우리 갈라디아교의 숙제가 아니고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는 어느 집에서 글로 가고 이렇게 해서 편하거든요. 교만한 건데. 부부끼리 싸울 때 있죠. 걱정 마. 나보다 덜 싸울 겁니다. 싸울 때 있어요. 배우 익힌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열받지만 참고해요. 그러는 동안 뭔 점점 줄어가겠어요? 사랑은 점점 줄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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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겠죠. 그럼 그 중간에 내가 진짜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 정말 내가 배우긴 했는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내 죄인됨을 직면해야 돼요. 은혜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고 싶어서 익히는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보상심리 없이. 그래야 진짜죠. 내가 일하는데 힘들고 짜증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내가 배우기를 아, 직장을 주신 건 감사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야? 이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배웠어요. 근데 거기서 익혀요. 그럼 하나님 노력해. 돼요? 되죠? 유능한 사람이면 그걸 어느 정도 이상 흉내낼 수 있어요. 5년을 흉내낼 수 있고 10년을 흉내낼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행복할까요? 아니죠. 불편해. 본인이 느껴요. 신앙 없이 직장에서 하는 게 부러워지는 지점이 와. 아, 나도 쟤들처럼 승질 하면 승질 좀 내고. 대충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난 진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젠장 보스가 둘이라. 보스가 둘이야. 쟤는 팀장한테만 잘 보면 되는데 난 이 팀장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저 팀장한테도 잘 보여야 돼. 근데 저 팀장은 항상 CCTV를 내 책상 바로 앞에 달아놓는 팀장이야. 나 계속 지켜보고 계셔. 내 중심까지 감찰하셔. 거기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럼 배우기 익히는 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우린 죄인이라요. 배우기 익히는 건 행복이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하는 동안 힘들어요. 보람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내 안이 의로워져야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보람과 감정이 있지. 내 안이 의로워지지 않는데 내가 당위적으로 동의해서 의로운 행동을 해요. 그때 나한테 오는 거냐? 피로감과 보상심리밖에 없어요. 피로감과 보상심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 이 직장이 정말 나한테 인생의 기회의 터전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함께 실제 부어주셔서 막 그렇게 생활이 되어야 거의 참 기쁨이 있고 보상심리가 없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계속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계속 복음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점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은 입회 원서처럼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 실제 교회 안에 진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타종교에서 하던 대로 철학에서 하는 대로 인문학에서 하는 대로 배우고 익히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교회가 아닌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 교회 다 했지. 그거 입회할 때 다 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엔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엔 배우고 익히는 거야. 라고 다른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거기 기독교 철학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거기 성경 공부가 들어갈 때가 있고 거기 교회 봉사가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할 거면 교회 봉사 열심히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기독교적 가치관 어느 정도 썰을 풀어낼 수 있고 어떤 관점을 내가 요약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심지어는 그렇게 이해한 대로 내가 배우고 익혀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죠? 거기 사랑이 있나? 행복이 있나? 그걸 하고 있을 뿐. 세상 사람들이랑 중심은 똑같아요. 인격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걸 하고 있으니까 자기 신앙이 좋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면 뭐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인다면 스스로 속지 마요. 여기 복음의 방식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되게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가는 게 정말 이상하다. 그럼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럼 지금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맞는 걸 알았을 때 그 맞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배우고 익히지 않아요? 아, 이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살아보자,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바른 사람을 얘기해주니까 내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하면 역동은 없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진리 앞에서 내 진심을 들고, 본심을 들고 서야 돼요. 그럼 저게 맞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이 내 마음을 주께 변화시켜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자유케 해달라고.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 안에 새 마음이 부어졌던 것처럼 오늘 그 내가 내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내가 새 마음으로 해나갈 때에만 주 은혜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고 진짜 참 잘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쉬운 길이고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뭐 그래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했어. 별로 안 중요한 얘기도 합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3장에 보면 다시 이제 바울이 논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바울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사도권 논쟁에 대해서 디펜스 했다면 두 번째는 구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펜스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구약에 대한 부분에 디펜스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아브라함 논쟁으로 디펜스 하죠. 구약은 율법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웃긴 게 그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조차 그분들이 뭘 합니까? 어부 출신에 뭐 세리 출신에 뭐 제자들이 뭐 교육이나 제도 받았어요? 어따 대고 율법이야. 정규교육 다 받은 건 바울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슬프게 막 율법 얘기를 바울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딱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얘기를 딱 꺼내서 니들이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딱 꺼내서 아브라함 얘기를 창세기에 딱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는 믿음의 것을 의로 정하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는 믿음의 것을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성경을 미리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래요? 아, 이제 구약 얘기하고 싶지? 구약 얘기 해보자. 아브라함에게 함께 뭐라고 하셨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의를 얘기하셨지. 믿음을 의롭게 됨을 얘기하셨어. 그렇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롭게 됨을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 그럼 그 자손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믿음의 의를 가져오셨지. 이것을 지금 누가 구원을 받아? 이방인이 복을 받지. 이 지금 성경의 구약 성경이 도도한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되게 신학적인 얘기인데 이 언약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이 아브라함 사후에 40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아브라함을 재단하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자꾸 모세의 율법을 구약의 핵심으로 자꾸 보는데 그건 비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완성자가 메시아고, 그러니까 예수가 율법을 완성한 메시아가 아니라 언약을 완성한 메시아인데 그 언약은 뭐냐?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너희를 전한 그 복음이 언약인 거지. 이 율법이 구약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이제 교리적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되게 아까 부분은 좀 바울이 이 설명하면서 되게 마음 상했겠다 약간 이런. 그런 초장에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진짜 깔끔하게 밟아주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진짜 막 부양 얘기하고 뭐 율법 얘기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어디 아브라함한테 레위 따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딱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논쟁적인 부분이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하여튼 어떻게 이제 논쟁을 이어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는 3장 중반부까지 나온 얘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율법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구약의 얘기를 했고 율법이 좋은 거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율법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해서 3장 후반부에 얘기하죠. 25절에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아래 있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초등교사 얘기를 하고 아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당시 문화를 모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고 그냥 너무 더럽다? 이렇게까지 책방 바꿔야 되겠지. 뭐가 이거는 단지 이게 없어서 나온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겠지. 나중에 녹음된 거 들으면 자꾸 책방 얘기하는 거 이상하다고 하지 말아야지. 그만할게요. 보면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문화를 보세요. 부유한 집안이라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나쁜 건데 아버지들이 요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 아버지들은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가 되시면 골치 아팠을 텐데 이제는 애기들부터 이렇게 업고 다니고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옛날 아버지들은 편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애가 이제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사람 아닐 때 이제 안 봐요. 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안 봐. 그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옛날 문화가 그랬잖아요. 안 봐. 그럼 그때 누가 봐요? 거기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유한 집안에서 보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요즘에는 뭐 한 분 붙어도 대단한 부자지만 옛날에 몇 명 붙었다고 얘한테 얘를 돌봐주는 애를 가르치는 애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얘가 한 8살이 될 때까지 그걸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붙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얘한테 기본적인 한문과 소양을 다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에 대한 기준들을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그 교사 종이죠. 그분도 그 종한테 기본적으로 잘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8살 돼서 이제는 아버지가 거기 사람이 됐어요. 얘가 말도 하고 뭔 말인지 알아듣고도 그래. 그럼 아버지가 불러 애를.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죠. 근데 뭐가 진짜 배우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그냥 본인도 그게 뭔지 모르면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정말 여기서 아버지라는 거는 이 집안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안의 차기 지도자가 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아버지를 가까이 보고 실제 아버지가 해나가는 걸 보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때부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초등교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배우면 여러분 십계명 같은 거 배울 때 감동이 있으시죠? 좋아하잖아요. 시험할 때 내가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내가 세상에 일부러 주어진 존재다. 내가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내 이심과 탐심, 내가 모자르다라고 나를 생각하는 탐심이나 이런 식경을 다 안다고 내가 생각하면 막 떠들고 있구나. 이게 커먼센스 줄 알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해보죠. 뭐 언제도 뭐 탐심이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거구나 라고 식경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그 율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번제와 소제 같은 걸 공부를 하면 그래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다. 번제, 소제, 내 삶이 변화되는 거다. 소제,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해는 어떤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서 목사가 설명해줘서 그 율법을 이해하는 건 초등학교 교사한테 설명 들은 수준이고, 내가 정말 내 존재가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는 그렇게 성경 공부해서 이해한 걸로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까이 느껴질 때만 실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초등교사 종아트 배울 때는 안 되는 거. 이 문화가 우리한테 안 맞는 거야. 이 문화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면 좋은 예화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문화 속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예화를 들면 그때는 말만 배운 거지 진짜 그게 뭔지도 몰랐던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뭐 이런 거야.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 뭐 이런 거고, 실제 이제 배우는 거야. 실제를 겪어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던 게, 하나님 앞에 가야 아 정말 이거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여행 책자 본 다음에 여행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행 책자를 열심히 보잖아요? 그럼 갔다 온 애보다 얘기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왜요? 거기 동영상 자료도 있고 사진도 있기 때문에 본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요즘에는 진짜 어느 숙소 밑에 무슨 낙하 있는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 책자만 봐도. 근데 걔가 알아? 모르지. 척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남은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척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 있는 척할 수 있어요. 심지어 본인 스스로에게도 신앙 있는 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여행을 갔다 온 거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말만 똑같지.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개념 설명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건데 왜 율법을 폐기하려고 그래. 왜 율법을 폐기하려고 그래 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 율법이 나쁜 거에서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야. 율법은 가이드만 그어주는데 그 가이드에 대한 실제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율법의 가이드가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이미 실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설명들이 너무 많아. 왜? 여긴 유대 문화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 문화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실제를 경험한 이방인들에게 그 실제를 몰라서 이걸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문화를 몰라서 이걸 이해를 못한 걸 굳이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인트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분에 대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디펜스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까지 해서 거의 다 설명을 하죠. 왜 자기 사도권이 문제가 없는지. 율법이 나빠서 폐기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에서 폐기한다는 것. 구약의 의미가 뭔지.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각각의 논쟁을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흐름을 알고 보면 재밌을 수 있죠. 논쟁을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제시한 질문을 듣고 답을 하고 답을 하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오케이? 맨 뒤에 세 분은 느껴보실 분만 잘 모르겠지만, 오케이. 갈라디아서는 중간부터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녹음할 시간 나중에 앞부분 들어가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논쟁이 논파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는 바울이 마무리한 요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뭘 얘기해요? 바울은 또 이제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 막판에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죠. 4장 12절에 보면 이제 딱 톤다운 시켜서 겁나 뭐라고 한 다음에 형제들아 이렇게 갑자기 형제라고 내가 너희와 같이 대한 것은
너도 나의 것과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막 가서 너희한테 되게 너희와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전도할 때 얼마나 헬라인 그들 가운데 가서 막 헬라인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한테 내가 친구처럼 대하고 한 것은 너희들이 나처럼 은혜를 받기를 구했던 거지 저런 가짜가 되길 바랬던 게 아니야. 둘 사이 첫 장면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 원래 싸우고 나서 이렇게 뭔가 풀 때, 야, 우리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면 되게 도움 돼요. 참, 우리가 처음,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내가 너한테 정말, 난 정말 너한테 도움된 사람이고 싶었거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실. 그냥 첫 장면을 감성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아였다, 여러분들. 그때, 지금은 해롭게 하고 있잖아. 그때는 해롭게 하는데, 그때는 너희가 나한테 참, 우리 처음 만날 때 내가 너한테 이런 마음이었다? 그때 너 나한테 참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못하고 있지만,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얼마나 잘했어요? 너희를 치유하는 게 내 육체에 입수되, 바울이 약간 간질이 있었다라는 해석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 지도에 간질이 있으면 좀 이렇게 신뢰감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너희가 근데 좀 그런 게 됐는데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이 말에 뭐가 들어가요? 지금은 업신여기고 버리고 있죠, 바울을. 그렇죠? 네, 그걸 바울이 이게 감성적인 얘기도 되게 꽈서 잘해요. 미안하라고 하는 얘기야, 다. 그때 너희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정말 잘했던 거죠, 그렇죠? 그때 네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날 천사처럼 대해줬었는데 나 그때 너한테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너 나한테 참 잘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떼어 나를 죽였을 것이다. 너 진짜 넌 그때 나한테 정말 넌 그때 너는 정말 내가 나 이제 죽으라고 하면 죽었을 거야 뭐 이런. 근데 지금은 안 그러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한번 원수가 되었느냐 얘기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난 너희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넌 나를 원수처럼 대하니? 감정적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정서가 좀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 가짜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무슨 증명서 뽑아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례들을 다 다시 얘기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해나가면서 완전 객관적인 타자인 것처럼 논쟁적인 얘기들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설명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느끼는 감정적 허탈함, 슬픔 같은 걸 고백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감정적으로 땡기는 장면이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잡아당기면서 이게 되게 연애처럼 얘기해요. 내가 니네들 우리 처음에 되게 좋았잖아. 니네 나한테 정말 잘했잖아. 나 그거 진짜 고맙고 나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근데 그들이 너희들 열심히 내는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 그대로 열심히 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막 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한테 잘하고 있는 거고 전 바울이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너희들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버님 바울이 얘기하면서 네, 자녀들아 내가 이 말 재밌는데 이제라도 너희 함께해서 내가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한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을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난 또 하지만 너희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옛날에 내가 했던 것처럼 여전히 한결같이 너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수고가 있으면 다 할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난 언성을 높일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은 굉장히 바울이 훅 들어갔잖아요. 인파이터라고 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내 언성을 높임이 너희들이 좋은 길로 가기 위한 해상의 수고고 내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너를 아끼는 거고 너희들이 처음에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일단 사실 굉장히 드라이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가 이 부분에서 아 바로 되게 아프구나. 이 사람 되게 아끼구나 라는 어떤 관계된 진정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잠깐 쉬고 5장, 6장 이제 후반부 얘기는 한 번 더 쉬었다 갈 거고요. 예, 한 10분만 쉴까요? 12시 30분 다시 할게요.
이따가 녹음 잠깐 멈춰야겠다.